예,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자기를 낮추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46절, 성도님들 47절, 4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완전히 달라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자기를 낮추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삶, 자기를 낮추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다가 수식어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당위성으로 와 닿는 바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당위성이란 건 뭐냐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그 자기를 낮추는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아름답게 그것을 갖고 가시는지를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요 단어가요, 이 자기를 낮춘다는 단어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말이 논쟁이지 사실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열두 제자를 일단 말합니다. 열두 제자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열두 제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열두 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라는 것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싸웠대요. 참 철딱선이 없죠. 싸울 것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어린애들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근데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뭡니까? 야,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커?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커? 큰 게 뭐 자랑이라고. 키 좀 컸다고 얼마나 의시되는 아이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커서 보니까 참 유치한 싸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중에 높은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낮은 사람이 있다. 서열 싸움을 한 거예요. 한번 나이로 해볼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싸우다가 불리하면 제일 먼저 내놓은 게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서열 정하는 겁니다. 몇 살로 싸움을 끝내버리는 거죠. 너 몇 살이야? 근데 상대방이 내 나이보다 많아 보여요. 근데 얼굴은 젊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민증 까자. 민증이 뭔지 아십니까? 예, 주민등록증 까자는 거예요. 예, 그거 보면은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셨더니 이제 나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 이건 호적 나이하고는 달라. 얼마나 유치합니까? 주민등록증으로 보여줘도 안 믿어요. 호적 나이가 더 정확하대요. 호적 나이 보여줬더니 뭐라 합니까? 실제 나이는 또 다르대요. 우리 어머니가 호적에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나이를. 뭐 하고 싶어서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거 증명하고 싶어서. 왜 나이가 많다는 걸 증명하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 앞에 까불지 마. 제자들이 유대인인데도, 한국 사람이 아닌 유대인인데도 이 자존심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첫 번째야? 본문을 볼까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줄여서 하는데, 변론이라는 건 논쟁한다는 말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말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감정싸움으로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떤 싸움이 됩니까? 감정싸움 하는 거 아시죠? 부부가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에 탁 뭔가 걸렸습니다. 아내의 말 중에 한마디가 걸렸어요. 남편의 말 중에 한마디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 말이 걸리니까 탁 꼬집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하면 바로 수그러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거기다가 변론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은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면서 점점점 증폭이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부부 사이에. 아니,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해를 못 해줍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 하고 말을 또 말로 또 말싸움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싸움이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얼굴이 불그라해지면서 눈빛에서 막 이상한 것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에서 위로받기도 해요. 자,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말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한 인격과 그렇게 하나님이시면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싸웠어요. 말싸움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말싸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예, 말씀 잘해주셨어요. 말싸움하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그럼 오늘부터 말씀할까요, 같이? 우리 체면 때문에 안 할 뿐이죠. 체면 때문에. 어떤 분은 물론 신앙 때문에 안 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싸워요. 근데 그 내용이 누가 첫 번째냐? 누가 가장 예수님 다음 자리냐?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웠을까요? 간단하더라고요. 단순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제자들 12명이 마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제가 제시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은지 알아요? 그가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어부인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 죄를 알았어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뭡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으니까 나를 탁 낮춘 거지요. 예수님 앞에 쫙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베드로가 빠지면 안 되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있던 그 겸손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누가 크냐라는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내가 수제자야 아마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세리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죠. 근데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그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 세리집인 마태집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 예수님을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무슨 말이죠? 마태가 죄인이라고 공식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마태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처럼 마태도 나도 나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마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가 크냐라는 싸움에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에게 인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따라온 사람이 없었다면 이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할 이유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기가 많을 때는 너도 나도 없이 예수님 다음 자리가 뭐야라고 싸웠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탁 죽자마자 뭡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란 말 아시죠? 사람이 다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그러겠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부흥이 되고 있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부흥이 안 될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에 그 자리에서 서열 싸움을 해요. 자리 싸움을 해요. 근데 흩어지고 있을 때는요 아무도 자리 싸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괜히 내가 맡았다가 사투리 쓰면 덤탱이 쓴다는 거지.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저는 영적인 야망의 무서움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적인 야망의 무서움. 신앙적으로 야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병자들이 일어나는 걸 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구장을 읽었지만 앞에 있는 장을 보면요. 오른편 밤을 치면요. 왼편 밤을 돌려대라는 말도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했던 그들이 돌아서서는 자기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이 수많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우리 12명 여기에 12명이 뽑혔지 않느냐. 그 12명 중에서도 우리 서열을 정해보자.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이게 바로 영적인 야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야망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야망의 눈이 멀면 보이질 않아요.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오직 직진입니다. 오직 직진.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야망에 사로잡히면 어떤 성도들 간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쟁.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하고 네가 더 하면 나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좋긴 하겠지요. 경쟁 붙으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헌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독입니다. 경쟁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면 그건 나중에는 독으로 돌아옵니다. 경쟁은 굉장히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거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경쟁은 독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사라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배제하는 일이 바로 배제. 배제가 뭡니까?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경쟁하고 영적인 야망이 사라지면 사람을 빼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거스르는 사람, 나에게 안 맞는 사람을 여기저기서 커트커트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배제의 원리예요. 교회 신앙인들이 야망이 생기면 사람을 이제부터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빼고 놓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은 열매인데요. 분열로 갑니다. 경쟁이 배제를 낳고요. 배제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분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교회사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왜 교회는 저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 라고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셀 수 없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신앙적으로 싸워서 그렇구나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제시키고 경쟁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내 편을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 그런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교회를 가장 멍들게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야망. 누가 큰 사람인가? 이 싸움을 교회들이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딱 붙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죠?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도 안 들려요. 예, 야망에 사로잡히면 누구 말도 안 들린 것처럼. 목회자가 말해도 안 들립니다. 목회자가 말하면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편 아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때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있으면 지금 있으면 현재 진행이면요. 이소기 못합니다. 난리 납니다. 제가 저는 순서적으로 지금 누가 보고 순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순서적으로 해도요.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무슨 의도로 이런 설교예요 지금? 안 일어날 때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방주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플루샷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요즘? 저 맞았어요. 잠깐 아팠는데 왜 맞을까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맞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죠. 예방주사라는 건 뭡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봤죠? 그 다음에 47절 또 한 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넣어주세요. 예. 자, 47절에 보면 아까는 전반부만 봤고요.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다가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해결하신 방법이었어요. 실물 교육을 해준 겁니다. 실물 교육. 말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어린아이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몇 살인지를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다가 딱 세웁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다 세워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세워놓고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의 질문은 그겁니다. 왜 어린 아이였을까? 예수님이 교육하시는데 어린 아이를 세운 이유가 뭘까? 자, 그 어린 아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대의 현대 서구사회, 이 미국이라는 이 선진국 안에서의 어린아이의 지위와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의 어린아이의 지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미국에 처음 2004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에 저에게 강렬한 인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 그때가 제 딸이 4살이었어요. 제 아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세 명이서 쇼핑몰에 갔습니다. 쇼핑몰에 가니까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뭔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그 쇼핑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 딸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미국에서 경험했어요. 그냥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대요, 제 딸을 보면서. 우리 이름도 물어보고. 그러면 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도 못하지요. 근데 그 아이 하나, 그 아이만 봐도 그냥 이뻐하는 거예요. 막 제. 근데 제가 딱 다가왔더니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알아요? 쌀쌀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른이 제가 접근하니까 쌀쌀해요. 경계를 해요. 경계를. 아이에 대해서는요, 접근도 안 했는데 아이 보고 막 웃으면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가 나오면 그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겼는가 보다 하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를 딱 세우면요, 어떻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왜? 이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를 다 공유하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 어린아이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요, 오늘날 이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주 아주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 못하지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어린아이들은 항상 존중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지위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여성 지위하고 지금하고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차이라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봤냐면 노동력으로 봤어요. 노동할 수 있느냐. 근데 어린아이들은 노동할 수가 없거든요. 어른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 아이들은 결국은 사회에서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껴놓아버린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다가 두신 이유는 이 아이는 이 유대사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사회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 나약한 존재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자, 48절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딱 여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뭐하면요?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어린아이 무시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별 관심도 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앞에 딱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는 이 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서구사회에서는요,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1초의 고민도 없이 yes.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머리를 극적거리는 게 아니라 1초 없이 no, 이렇게 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영접해야 됩니까? 이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워놓고는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영접할 수 있어 없어? 영접할 수 있어 없어?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영접이라는 게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웰컴하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웰컴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건 굉장히 다르지만 영어로는 웰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단어는 리시브라는 단어를 써요. 받아들인다는 영어로 쓰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품을 수 있느냐. 그럼 그 아이를 품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 아이보다 더 낮춰야만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이제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야. 즉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자기 예수님과 그 어린 아이를 동일시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내 옆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 너희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충격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기 왔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고 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나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나보고 지금 예수님 영접한 나보고 이 어린아이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날 영접하지 않는 거야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뉘앙스요. 무섭게 와닿는 거죠.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 싸웠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 좋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만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거야. 하나 더 넘겨볼까요?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는 거야. 이제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까지 동원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아? 다 가짜야. 이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제자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라는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이 한심하셨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만 나를 영접하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제자들을 질책하고 계시는데요. 48절 한번 볼까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4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뭐라고요? 큰 자다고요. 자, 이 흐름을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자기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싸웠어요. 서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서열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제일 무시하고 외면했던 어린아이 하나를 딱 옆에다 세워놓고는 이 아이를 너희들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다음에 어떤 답을 가지고 오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야. 자 그럼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주제는 뭐였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바꿔버렸습니다. 주제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야? 여러분 이 정도 가르쳐야 대단한 분입니다. 주제를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주제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누구 위에 있을까? 나이를 따져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를 시키지 마. 이러한 사회 문화에 떨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 가봤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뭐 출세하더라.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더 좋은 회사에 보내려고 하고 막 경쟁을 막 붙이면서 교회 와서는 겸손을 배우지만 사회 나가면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문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가장 작은 자야?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재미없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를 가져와서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관심도 없는 걸 가져와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도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중요한 것인데 왜 갑자기 작은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작은 자야? 왜 이걸 물어보십니까?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그럽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큰 사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큰 자가 누구냐고 싸우지. 근데 내 눈에 큰 자는 누군지 알아?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이거 이해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억셉트를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희한하죠? 내가 지금 누구를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너희는 지금 큰 자가 누군지하고 싸우고 있지. 그럼 내 눈에는 가장 작은 그 사람이 내게는 가장 큰 사람이야.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역,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영역. 아이고 뭐 하더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누더니 뭐 신경도 안 썼던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가장 눈여겨보면서 그 아이처럼 작은 자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큰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이 위대한 말씀 앞에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바울이 이걸 정확히 깨닫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서 다툼과 허영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열 싸움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보십시오. 싸움이 날 일이 있는 거 없는가? 다툼과 허영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자기보다 상대방을 그의 외모이든지 그의 나이든지 그의 사회적인 주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대하면은 절대로 그 사이에서는 뭐가 안 일어나요? 다툼과 허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주제를 뭐로 정했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미안해요. 내가 소리를 확 질렀더니 그냥. 아이고 우리 은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교회는 늘 그 밑바탕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야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야망이 안 생길 수가 없지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가 위에 있어? 내가 교회 와서 이거 하러 온 줄 알아? 나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야, 교회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제가 좀만 더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 교회 와서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뭐 하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큰 자가 누구냐의 싸움에 지금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온 거지.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는데 이거 못 하겠어. 이것도 이거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벌써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뭡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분하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지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야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두 번째 읽습니다.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낮추는 삶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더 낫다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최시의 주은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진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있다면 자기를 낮추는 일에 끝없이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은의 교회 안에 속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싸웠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면 해결이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오늘 일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행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요. 세상에 휩쓸려 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마음이 굳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가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